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2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기면 이 본문으로 주로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었던 그 본문 내용을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곤 합니다. 원래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9절까지 중에 오늘은 6절까지만 먼저 보고 그 뒤에 7절부터 9절까지는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21장은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광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디는 제일 처음에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무엇을 들려서 다윗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1절 2절을 보면 상황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놉 땅에 가죠. 그리고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멜렉이 다윗을 영접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묻죠. 왜 너만 이렇게 혼자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을 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래서 자기가 혼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언제나 그렇지만 늘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을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아닙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지금 길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광야로 가고 있는데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늘 갖고 있는 기준은 그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 지금 이게 아이멜렉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하튼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조금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아이멜렉 제사장이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안 주면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굳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뒤에 가면 또 다른 거짓말도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부분만 보지만 이게 이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뒷장면으로 넘어가면 그때도 다윗이 합당하지 않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유익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죠. 상황은 어떠하냐면 다윗은 현재 빈털터리인 상황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지껏은 참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승리하고 골리앗도 때려눕히고 이래가지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받고 또 왕의 사위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도 받고 이랬지만 지금은 어떠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당장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당장 모를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난 거죠. 뿐만 아니라 보통 때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경을 볼 때마다 늘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빈곤 상황에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더 많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 다윗의 처지이고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생각하다 보면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고 쫓겨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왜 다윗이 쫓겨났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궁핍함을 만나야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또 심지어 앞부분에 보면 막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심지어 원수로 대하던 사울에게도 선대하고 다윗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막 처음에는 절망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다가도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고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지경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자체도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다윗은 이미 광야로 들어갈 때에 이미 빈털터리로 이미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경으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구원을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사건이 해결이 돼요. 다윗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랬지만 이 제사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일반적인 떡은 없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제사장이 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도 아니고 뭐 떡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연히 무기나 아니면 다윗을 죽일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는 일반적인 떡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구약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날마다 떡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게끔 그렇게 돼 있는 떡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어찌 보면 규정을 어기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이 있는데 만약 네가 원하면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떡을 먹을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이 떡을 내가 주겠다. 네가 원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그거라도 좀 달라 해서 이 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이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이런 모습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떡은 원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속한 떡이거든요. 근데 그 떡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다윗이 갖고 있던 것,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윗에게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채워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양상들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다른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 힘센 바로의 소나기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당장 만났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 실제로 그들이 만났던 상황은 광야거든요. 이 애굽에서 떠나자마자 가나안이 곧장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광야가 있어서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떠들어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고 광야를 버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땀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은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지금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예수님 믿고 직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현실과 상황은 좋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관에 앉아있었던 레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셔서 레위를 부르시죠. 레위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여하튼 돈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돈은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수십 명의 사람들 한꺼번에 불러서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그게 레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주님이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마자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레위가 예수님과 함께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끼니를 어떻게 채우나 하다가 남의 밀밭에 있는 밀을 조금 따가지고서는 그걸 밀을 까불어가지고 먹는 그래서 또 이걸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빈곤에 처한 거예요. 여지껏은 돈은 많이 갖고 있어서 돈은 원하는 대로 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가는 곳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어서 나의 것으로 너를 먹이고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처음 전도사를 사역을 나갔을 때가 94년 5월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94년 5월이었으니까 이게 벌써 몇 년이나 지난 건가요? 벌써 한 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첫 달 사례가 27만 원이었는데 전도사 나가서 처음 사례를 받았는데 뭐 원래 그쯤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돈이 27만 원이 그걸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뭐 그때는 제가 먹고 살아야만 하는 뭐 그런 적이는 아니었으니까 처자식이 딸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도 일주일에 두 번 아예 한 번 불러서 두 시간씩 과외하면 한 달에 3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받고 과외하다가 사역자로 나가니까 사례비가 27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혹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항상 풍요로운 길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막 발버둥치고 살면 갑자기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풍요로움이 막 누려지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막 자유가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1년 내내 먹고 살 걸 한꺼번에 주지는 않지만 그날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여지껏은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았다면 이제 광야로 들어서면서 다윗은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제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이런 본문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갈 때에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길을 걸어갈 때에도 특별히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넉넉하고 좋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아니 사실은 거의 대부분 좋지 못한 현실을 만날 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실망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주님,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떡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윗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오늘 하루도 채워주시고 내일 하루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또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처했던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가 광야로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핍절한 상황을 만나고 이미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하루를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났던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 그때의 다윗과 우리도 참 비슷한 처지일 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님의 떡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궁핍함이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